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196페이지 사도행전 6장 1절입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듣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7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성경 기록 중에 특별히 사도행전 기록에는 많은 기적이 있고 감격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어서 요즘도 심심치 않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운동들이 있고 또 우리 마음속에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이런 신앙의 감격들과 담대함들을 다시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번 설교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성경에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 같은 감격적이고 놀라운 기록보다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기록들이 어떤 면에서는 더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6장에 이르러 이 초대교회에서 집사를 뽑게 된 동기와 이유가 적극적인 의미나 적극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고 그 초대교회 내에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그 과부들을 그 구제하는 일로 인하여 다툼이 생기고 반목하고 원망하는 일이 생겨서 할 수 없이 집사를 뽑았다는 사실에 접할 때 우린 사실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사도행전 기록에 대하여 선입관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그 시작부터 놀랍거든요. 주님의 승천이 있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는 성령 충만이 있고 방언이 있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앉은뱅이가 일어나고 하루에 5천명씩 회개하는 일이 있고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비상한 죽음이 있고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는 이 일곱 집사를 뽑는 일에 있어서도 어떤 데만 시선이 붙잡히느냐 하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다 이런 데만 붙잡힌다 말입니다. 6장 8절에 보시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초대교회는 집사들도 다르다. 지금 목사들은 그때 집사만도 못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끔 됐다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소상히 살펴보면 이 일 자체가 우리가 갖고 있는 기대와 선입관 때문에 그때 집사들은 달랐다. 은혜와 진리와 성령이 충만했다. 이런 쪽만 보아서 그렇지 실제로 지난번에도 살펴본 바와 같이 성령이 충만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밤낮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자기 것을 다 팔아서 다 재물을 내놓고 서로 나눠쓰고 양보하고 핍박을 받고 협박을 받아도 그 일을 기뻐하고 한 사람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 이겁니다. 싸우고 있고 다투고 있고 그리고 그 문제를 앉은뱅이를 일으킨 사도들로서도 어찌할 바가 없어서 어찌할 도리가 없어서 드디어 집사를 뽑아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집사도 사도행전식으로 사실은 따지자면 사도들이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뽑아라 그래서 뽑아오니까 안수해서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 속에는 이런 것이 있죠. 앞으로 이 구제하는 일이나 무슨 행정관리상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건 니들 책임이다. 우린 모른다. 이런 발뺌의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성령과 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도들이 이렇게 오리발 내는 일부터 그 초대교회 직원 세우는 일이 시작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을 보면서 성경이 왜 이런 식의 기록을 했을까? 이런 내용들을 그렇게 길게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에게 무슨 경고를 하고 싶고 무슨 내용을 전달하고 싶어 하시는 것인가 하는 데 대하여 이제 한번 생각을 할 때가 되었다 이겁니다. 지난번에도 이 본문을 갖고 말씀드릴 때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에는 뜻밖에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기록들이 많다 그랬습니다. 아주 이상한 기록들이 있죠.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었을까? 왜 인간의 타락을 막지 않으셨을까?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나 그것은 사실입니다. 왜 내 자식이 떨어져야만 되는가? 이해할 수 없어도 떨어진 건 사실인 겁니다. 기도했고 열심을 부렸고 모든 정성을 다 바쳤는데 왜 떨어졌을까? 그것이 납득이 안 가는 건 안 가는 것이고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을 수가 없다.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걸 믿을 수가 없다. 난 이해할 수가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그런 일이 있느냐 없느냐와는 별개의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난 하나님 있는 걸 안 믿어. 누가 믿으랬어요? 근데 이제 좀 이따 보자 이거예요. 그때 있으면 뭐라 그럴 거예요? 그때는 지옥 가서 인젠 믿습니다. 그럼 지옥 가서 믿으면 좀 더 덜 뜨거우냐 하면 그렇지 않다고요. 그럼 뭐 하여튼 그때 가봐야 아는 거니까 가봅시다. 지금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이 일을 먼저 알게 된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서 우리가 무엇에 걸리느냐 하면 그럼 왜 성경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 같은 식으로 내용을 설명하거나 그 내용을 우리에게 주입시키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성경이 이렇게 쓰여졌더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더라면 이라는 요구와 그 다음에 하나는 뒤집어서 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과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고집만 부리느냐 하는 두 가지 상반된 문제를 인식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이 설명하는 방법과 우리를 납득시키는 방법이 나쁜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건 이거죠. 성경은 좀 더 성경다워라 이겁니다. 기독교는 기독교다워라. 누가 하나님이 어디서 그러면 아가리가 콱 찢어지든가. 그럼 확실하잖아요. 난 교회 안 가고 딱 뒤로 돌아섰더니 땅이 쫙 갈라지면서 빠질 뻔했다든가. 그럼 다 믿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 그런 말 하면 혼나? 그러면 여기에 빛이 쫙 난다든가.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런 기록이 있는 게 사실이죠. 그렇죠? 그런 기록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했다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랬더니 앉은뱅이가 일어났어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대도 점점 더 그리로 갈 수밖에 없죠. 아주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십시다. 마가복음 11장 22절입니다. 신약성경 74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것이 분명히 기독교 신앙답죠. 믿음으로 구하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관악산도로 서해바다에 가 있으라 그러면 울릉도 옆에 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독도 보고 커지라 그러면 더 커질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리고 분명히 주님께서 당신의 입으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된다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여기라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런 기도를 저도 여러 번 해봤고 제 주변에서도 이 문제로 인하여 상담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한 번도 아직 된 적이 없습니다. 아주 제가 그 대표적인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은 예전에 섬기던 어떤 교회에서 주일학교 어린이가 5학년짜리 된 딸이 아버지와 함께 주일날 아침 교회를 오다가 가벼운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충돌하면서 아버지가 머리를 이렇게 앞유리에 이렇게 받았어요. 대수롭지 않은 충돌이었는데 그러면 괜찮았죠. 그래서 이제 내려서 아 괜찮다 그리고 근데 좀 어지럽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조금 있자 조금씩 정신을 잃어가서 드디어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그래서 딸아이가 가면서 차에서나 병원에 도착해서나 계속 바로 이 말씀같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를 살려주십시오. 믿었고 의심치 않았습니다. 점점 악화되어서 그날 밤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뇌 안에 뇌출혈이 돼가지고 처음엔 오히려 정신이 멀쩡하다 점점 피가 많이 흘러나오면서 뇌기능을 마비시키고 그래서 혼수상태에 들어가고 드디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애가 경악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나쁜 하나님이다. 언젠가 잠깐 TV 광고 나오는 거 보니까 장총찬이가 그러던데 하나님 당신 너무하십니다. 뭐하고 있는 거야 하늘에서. 당신은 참고 있어도 난 못 참겠시다. 장총을 찬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이. 원래 그 작가의 의도가 처음 이름이 권총찬이었대요. 믿거나 말거나. 했다가 그때 그 글을 쓰기 시작했을 때가 한참 정부가 서슬이 퍼런 때라서 너무 이렇게 직접적으로 반감을 주는 것 같다 그래서 장총찬으로 바꿨어요. 그래갖고 장총찬 하니까 그 이름의 뜻이 확 드러나지 않았지만 작가의 뜻은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못 참겠다 꾀꼬리 이겁니다. 내 성깔대로 한번 하겠다. 그래갖고 이제 작품 세계 속에서 성깔대로 하는 유치한 어른들이 보는 만화 같은 내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됐어요. 바로 여기가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구절인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이 사기인가? 아니, 그럴 리가 없죠. 율법이라 할지라도 그 1.1핵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물며 주님의 직접 하신 말씀이겠습니다. 없어질 리가 없습니다. 근데 왜 사실이 아니냐?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는 이 본문만 갖고 모른다 이거죠. 이래서 쉽게 얘기해서 나는 심플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 신비주의적 경향을 가진 완전주의자들과 이제 신앙의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성경이 그랬으면 그대로 믿자. 그럼 이 산이 저쪽으로 옮겨진다. 그죠? 그럴 필요가 없어서 우리가 안 구할 뿐이다. 이런 단순한 신앙가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네들은 기쁘고 모든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는 것으로 그렇지 않은 신앙인들을 주눅들게 하는 충돌이 현실 생활 속에서 신자들에게 있습니다. 난 이번에 기도했더니 우리 애는 됐다. 당신은 안 된 거 보니까 기도를 안 했을 것이다. 했다? 그럼 의심했을 것이다. 의심 안 했다? 그럼 사기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는 거 굉장히 복잡해졌죠. 나는 그러면 내 믿음이 없었던 것이냐? 나도 모르게 의심을 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바로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에 어떤 원리와 어떤 방법을 채택하셨는가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따지기로 하십시다. 요즘 제일 많이 나오는 광고 중에 하나가 차 광고입니다. 그렇죠? 자동차가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럼 자동차를 팔 때 대부분 어느 모습을 찍어서 광고에 내보냅니까? 앞모습하고 옆모습하고가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세부사항 중에 무슨 엔진을 썼고 무슨 방식을 썼으며 뭐 연료 소비율이 어쩌고 하는 게 이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내가 자동차를 이렇게 보았을 때 앞부분을 거의 대부분의 시각 속에서 보고 옆면이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갖고도 저쪽 꼬리가 보일 수 있어요. 내가 헛것을 본 것이 아니고 딴 차를 본 게 아닙니다. 그러나 꼬리 부분을 확인을 하려면 그쪽에 가서 보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그렇죠? 성경 속에는 한 가지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느 부분을 주된 그 대상으로 놓고 말씀하셨는가가 그때마다 다르습니다. 내가 차를 정면에서 보았을 때 정면을 설명하면서도 측면과 후미가 약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쪽을 주로 다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각에서 본 후미와 그 시각에서 본 측면을 그 시각에서 본 것으로 가져가면 곤란해집니다. 말하자면 이런 것을 전문으로 다루는 신학의 한 분야를 조직신학이라 그럽니다. 성경은 푸는 법이 성경은 성경으로 푼다 그럽니다. 어떻게 푸느냐 하면 그 부분에 관한 한 더 확실하고 자세한 다른 설명들의 보충을 받는다 이겁니다. 기도에 관한 보충을 받으려면 이것만으로 기도를 꽉 붙잡지 말고 기도에 관한 더 좋은 설명을 쫓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도에 관한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걸 놓고 무슨 문제를 지금 확인하려고 그러냐면 집사 뽑은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기대에 의하면 집사들은 봐라, 초대교회 집사들은 다르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 권능이 충만했다. 기사를 행하고 얼굴이 벌써 천사처럼 빛났다. 그 시대 갔으면 저는 집사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얼굴이 천사 같지 않으니까. 이렇게 말른 천사는 없으니까 이게 망하는 겁니다. 그럼 대표적인 예로 집사 뽑는 얘기에 가장 좋은 그것만을 주로 다룬 성경 구절이 어디냐 하면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338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8절로 갑시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라. 자, 성령과 지혜와 권능이 충만한 것을 구체적으로 풀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평범한 사람입니다.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를 몇 회 했느냐, 철야 기도를 몇 회 했느냐가 아니고 남자들에게 요구하는 건 아주 대표적인 것으로 한 아내의 남편이라 이어야 됩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뭐예요? 두 아내나 세 아내의 남편이 되지 말라 말해요. 이런 게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자녀들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자들에게는 뭘 요구했는지 아세요? 단정하라고요. 지지고 볶고 나오지 말고 단정하라고요. 사람이. 이게 가장 큰 요구입니다. 뭐가요? 성령과 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오늘 이 문제가 주된 초점이 아니니까 일일은 더 확장을 할 수 없습니다만 바로 우리가 여기서 놀라는 건 이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집사가 된다. 하나님 앞에 집사로 부름을 받는다. 아주 대표적으로 일꾼으로 부름을 받는다 그러면 기도하면 이루어지고 눈을 감으면 환상이 보이고 성경을 읽으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입을 열면 모든 사람이 항복하는 권위가 있고 이런 쪽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그런 기대와 사실은 그런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해한 것 때문에 어떤 신앙의 조류가 있느냐면 신비주의라는 무서운 신앙의 적이 생깁니다. 신비주의란 다른 게 아닙니다. 신비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간직하고 소유하는 방법도 신비로운 방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신비로운 방법이란 뭐냐 하면 반이성적이고 몰상식한 것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신비주의란 다른 게 아닙니다. 아까 얘기한 마태복음 11장 22절 이하의 기도 얘기를 놓고 봅시다. 쉽게 얘기해서 이겁니다. 믿고 의심치 않으면 된다 이겁니다. 얼마나 폼납니까? 그렇죠? 사실 이 좀 설교가 이상해졌어요. 목사라면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이 내년에는 홀딱 붙도록 기도합시다. 될 때까지 기도합시다. 안 되면 또 합시다. 금식을 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하늘 보좌를 움직여. 우리 하나님이 미국, 소련 이런 데 쳐다보지도 말고 우리나라, 아니 우리 교회만 쳐다보게 합시다. 이렇게 가면 얼마나 뽀다구납니까? 시쳇말로. 뜻밖에도 성경이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없다고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런 기대와 그런 오해가 우리에게 생겼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종결한 그럴 것이다 하는 발상 때문입니다. 왜? 근거가 무엇 때문이냐 하면 기독교 내용 자체가 초월적이고 신비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학문과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믿음의 내용이 뭐죠?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신앙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렇게 대표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믿음의 내용입니다. 두 가지로 나오죠.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이 세계가 전부가 아니다 이겁니다. 천국이 어딨냐? 지옥이 어딨냐?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이게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이건 일부라고요. 아, 그러니까 저 천왕성, 명왕성 다음에 안 보이는 세계, 이런 물질계가 아닌 그런 식의 얘기가 아닌 영계가 있다고요. 영적인 세계가.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시라는 것은 그 모든 존재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상과 벌을 주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며 존재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것이 믿음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이라든가 우리 인간의 이성이라든가 경험만으로는 포착하거나 상상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신비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과학적인 증거나 객관적 논증으로 어떻게 증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과 그것이 신비롭고 초월적인 것이기 때문에 신비롭고 초월적인 방법으로 이해된다는 건 얘기가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 초월적인 내용과 신비한 내용을 우리에게 인식시키는 방법으로 우리가 잘 아는 방법을 훨씬 많이 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섭하셔서 하는 것,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 성령님께서 우리의 지각을 밝히시고 우리의 이성을 조명하사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세계로까지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작업이지 눈 감고 주문을 외웠더니 그냥 하늘로부터 그냥 은혜가 번개같이 내려와서 내 가슴속에 쳐 베키는 식으로 결론이 떨어지진 않는다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생각하고 내가 확인하는 모든 방법을 외면하고 그냥 어떤 설명할 수 없는 방법, 초월적이고 신비한 방법으로 수행되어야지만 그 결론이 좋은 것이다 라는 생각 속에 파묻혀서 신앙생활을 말하자면 그런 돌연한 사건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으로 오늘 내가 해야 되는 일을 보류하는 핑계로 삼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행하시는 데 있어 성경을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도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은 인생 경력이 긴 것과 많이 비례합니다. 많이 비례합니다. 같은 신앙이라도 젊은이가 갖는 신앙과 이 연륜이 쌓인 분의 신앙은 좀 다릅니다. 꼭 그것으로 신앙이 형성되는 건 아니지만 형성된 신앙이 얼마나 깊고 오묘한 경지에 가느냐 하는 것은 인생이라는 경험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보죠. 어떤 사람은 믿을 리가 없고 아무리 설명해도 듣지 않았는데 어떤 특별한 체험 때문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다 그럽니다. 그건 뭐냐 하는 겁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난다든가 귀신이 나간다든가 뭐 고속도로를 달려다가 차가 뒤집혔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밝은 빛 속에 주님을 봤다. 이런 건 그럼 뭐냐? 보통 그런 일을 경험한 사람들은 간증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은근히 자기가 하나님께 특별한 대접을 받은 특별한 존재이라는 것을 과시하기 일쑤입니다만은 불행히도 사실은 그런 특별한 체험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무슨 방법으로도 안 돼서 할 수 없이 팬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내세가 있다.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이 물질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살아오면서 성경이 한 말이 맞다. 정말 사람은 악하구나. 어쩌면 이럴 수가 있는가로 이 말씀이 맞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계신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저에게 분명히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항복해오는 게 정상적인 방법인데 그렇게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들어요. 이 웬수가. 무슨 어떤 경험을 해도 그냥 점점 절로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방법이 나중에 하나밖에 안 남습니다. 사실을 먼저 경험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자 나 여기 있다 어떡할래 이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웬수가 뭘로도 설명이 되진 않지만 하여튼 봤잖아요 결론을. 근데 어떻게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뭐냐면 이제 돌반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게 무슨 방법이 없어. 그 최후로 그렇게 뭐 차가 굴른다든가 무슨 뭐 어떻게 다리가 부러진다든가 이런 식으로 돌이키는 방법으로라도 그 사람을 항복시킨다고요. 무얼 확인시켜서 이게 사실이구나 내세가 있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렇게 항복시킨다는 뜻이지 하나님은 꼭 한 사람을 항복시킬 때는 이렇게 그냥 멀쩡하게 가던 차를 세 바퀴 굴린 다음에 나 여기 있다 그런다는 뜻은 아니다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긴 굉장히 중요한 뜻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을 굳이 제가 해야만 됩니다. 왜 이걸 나눠야 되느냐 하면 이 문제야말로 이제 신자된 여러분이 신자로서 성숙해 가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영양 공급을 어디서 받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확인시키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봅니다. 말씀을 본 것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 그럼 우리는 완악하다. 우리는 게으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신다. 예, 전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와서 기도해 하고 이러면 그냥 혈서 쓰고 머리띠 두르고 충성, 충성 이거 할 때까지는 충성스러운데 살아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뭐에서 안 되죠? 당장 콩나물 살 때부터 싸우잖아요. 살아보니까 그게 내가 입으로 외쳤던 것만큼 실력을 안 가졌다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종교적인 행사가 있을 때는 그게 폼나게 나오는데 그렇지 않은 데 가서 해보라니까 금방 안 나와요. 제 딸에는 참 이 목사 딸로 태어난 것도 큰 불행이에요. 사사건건이 등장했고 좋지 않은 예에 등장을 해서 참 저희 딸한테 미안한데 그 대신 나중에 시집 보낼 때 여러분 잘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동쪽에는 소방서가 있습니다. 뒤에는 우체국이 있습니다. 그럼 우체국은 어느 편에 있습니까? 서. 그럼 이제 철수는 남쪽을 향하여 섰습니다. 남쪽에는 경찰서가 있습니다. 뒤쪽에는 시청이 있습니다. 시청은 어느 쪽입니까? 서. 야, 왜 서냐? 아까 아빠가 뒤는 서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뒤는 무조건 선 거예요. 동을 보고 있을 때도 뒤는 서고 남을 보고 있어도 뒤는 서고 북을 보고 있어도 등은 서예요. 그래서 딱 째려보면 벌써 알잖아요. 눈치는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 문제예요. 북쪽을 향하여 섰습니다. 북쪽에는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등 뒤에는 짜장면집이 있습니다. 짜장면집은 어느 쪽에 있을까요? 딱 나를 쳐다봐요. 북쪽을 향하여 섰으니까 반대가 어딜까는 생각 안 해요. 서. 동. 남. 정답 나올 때까지 부르는 거예요. 그 드디어 맞췄죠. 남. 그때 그 문제를 하는 동안은 다 맞춰요. 이제 눈치 봐갖고 정답 맞춰서 끝까지 간 거예요. 그다음 물어보면 다 알아요. 다 외웠으니까. 다 외웠으니까. 문제를 조금만 바꿔서 서쪽을 향하여 서 있습니다. 서쪽에는 미국이 있고 뒤에는 일본이 있습니다. 일본은 어느 쪽에 있습니까? 그럼 또 헤매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동서남북을 차례로 불러서 다시 하는 거죠. 그 답을 쓴 것이 그 사람의 실력이 아닙니다. 나가서 지가 동네를 찾아가 봐야 하는 겁니다. 본인의 실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자녀 삼으시고 물론 지금이라도 천군 천사를 보내 나를 불술에 태워서 진행시킬 수 있고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제일 뛰어난 이름을 줄 수도 있으며 권세를 줄 수도 있고 부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분의 사랑과 지혜로 우리에게 뭘 줬냐? 지금같이 이렇게 시시껍절하게 사는 걸 줬다고요. 이게 얼마나 굉장한 것인가를 이해해달라 이겁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뭘 보느냐 하면 내가 누군가를 봅니다. 내가 어디가 변화를 보고 그걸 밝히시는 분이 아 내가 여기를 모르는구나 라고 밝히시는 분이 거기에 답을 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른 게 보약이 없죠. 삼시세때 때 맞춰 밥 잘 먹는 것이 보약이듯이 신자란 매일매일 밥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했는데 어느 날 이만큼 커 있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분명히 쌀 보냈고 뭐 연탄 보냈고 했는데 어느 날 빛이 더덕 말라갖고 뼈에다가 도배해가지고 짠 나타나갖고 굶어 죽게 됐습니다. 그래 꼭 오면 다시 링겔 꼽고 비타민 쳐먹이고 그냥 이렇게 한 건 분명히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뭐가 잘못되어 있다고요? 예,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과 복주시는 방법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무슨 묘수 어떤 주문을 외움으로써 하늘로부터 그냥 깡통이 떨어지는 걸로 생각하는 식으로 여러분의 신앙 성장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기록 전체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보십시오. 그들이 당한 게 뭔가? 살고 지지고 복구한 얘기뿐이죠. 외국과 싸운 얘기, 당한 얘기,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얘기.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며 알아가며 깊어가며 놀랍게 변화해 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뭐가 있으면 좋겠습니까? 스데반 같은 집사가 하나만 있어도. 아니요. 지금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로 너무나 충분하고 꼭 맞는 겁니다. 이게 꼭 맞아요. 싸우고 지지고 볶고 원망하고 흉보고 그거 다 꼭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지나면 여러분들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어느 날 문득 무섭도록 성장한 자신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이요, 복 주시는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을 충성되이 사시고 일어나는 모든 자질구레한 일들과 사소한 일들을 귀하게 여기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들이 모두 내 보약인 줄 아셔야 됩니다. 애들 밥 먹을 때 제일 많이 우리가 요구하는 게 뭐죠? 편식하지 말아죠. 편식하지 말아. 골고루 먹어라. 밥도 먹어라. 마늘도 먹어라. 그러니까 다 먹으면 몸에게 이한 것이니라 가르치죠. 그렇습니다. 우리 생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이 걸러보내지 않고 지켜보내지 않고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근데 우린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걸 믿는다 그러면 당장 비가 와도 이렇게 피해서 떨어지고 진창에 발을 디뎌도 이렇게 뜨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진창에 발 담그면 구두 흠묶고 양복 가랭이에 진흙 튀고 마땅합니다. 우산 안 쓰고 빗속을 거닐면 완전히 감기 들고 재채기 나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어떤 부분들이 크고 고쳐지고 쌓여나가고 튼튼해져 갑니다. 그것이 신자의 신자된 큰 특권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여러분 앞에 펼쳐놓은 기회들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존재와 허락된 인생을 소중히 하시고 감사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손길을 확인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일도 우리를 살찌게 하고 영광의 자리로 보내는 일이지 우리를 실족해 하고 넘어뜨리는 것이 없음을 이제 믿습니다. 주여, 오늘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돌아가는 그리고 위로받고 돌아가는 심령들 속에 주님 특별히 간섭하셔서 저들 나이금 남은 생에 주를 의지하는 승리와 주를 의지하여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주의 사람으로 변하는 일을 가속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우리 이웃들에게까지 주의 생명과 은혜와 진리와 사랑과 놀라운 은총이 넘쳐나는 일을 허락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